B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현재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전화를 받는다며 그렇지 못했던 전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광료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신은 김 위원장을 좋아하고 김 위원장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김 위원장과 통화하려고 했지만 김 위원장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존경심이 부족했던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자신의 전화는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북한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고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서의 중대한 재건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언급한 건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처음입니다.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오늘 한국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해 한국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A-50 조기 경보기 1대, 수호이 27 전투기 3대, 투폴레프 95 장거리 폭격기 2대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카디즈에 진입해 공군 전투기들이 출격해 대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러시아 군용기들이 카디즈에 접근하자 F-15K, KF-16 등 전투기 10대를 긴급 출격시키고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통신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러시아 군용기가 이날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한 횟수는 총 4회라며 올해 전체로는 모두 20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공 식별구역은 자국에 접근하는 다른 나라 군용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영공 바깥에 설정하는 것으로 국제법적으로 영공은 아니지만 대체로 사정 통보한 뒤에 진입합니다. 지난 7월에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카디즈와 한국 영공에 진입해 한국 전투기들이 경고사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나루히토 일본 천황이 오늘 공식 즉위식을 열었습니다. 천황은 이날 행사에서 세계 평화와 헌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나루히토 천황은 오늘 오후 도쿄 지요다구 소재 궁전에서 자신이 일본 헌법과 황실 전범 틀례법 등에 따라 왕위를 계승했다며 즉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행복과 세계 평화를 항상 바라며 국민에게 다가가면서 헌법에 따라 일본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임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즉위식에는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과 이낙연 한국 총리 등 약 180개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59살인 나루히토 천황은 부친 아키히토 전 천황이 퇴임한 뒤 지난 5월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나루히토 천황이 발언을 마치자 이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경애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제 실시된 캐나다 총선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트뤼도 총리는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자유당은 개표 결과 전체 의석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157석을 얻었지만 제1당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자유당은 24석을 얻은 신민주당과 연정을 꾸릴 예정입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승리가 확정된 뒤 캐나다인들이 분열과 비난 공세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유권자들이 진보적인 정책과 기후변화에 대한 강한 대응을 지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27석을 추가한 제1야당인 보수당의 앤드류 슈어 대표는 보수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러시아 소치에서 오늘 만납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국제 테러 조직에 대한 대처와 시리아 평화 방안 등 각종 현안들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로 떠나기에 앞서 쿠르드 반군들이 터키가 설정한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터키가 이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터키는 최근 시리아 북동부에서 테러 통로를 없애고 안전지대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쿠르드 반군에 대한 공세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과는 좋은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비핵화 협상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비난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은 대북 외교에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내년 봄 미군 유해 공동 발굴을 위해 회담을 제의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황해도와 평안도는 맑겠으나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며 많은 일들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 협상이 결렬로 끝난 이후 처음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열린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북한과 관련해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전히 좋은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중요한 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going to be probably something is going to be happening with North Korea too. It's a very interesting information on North Korea. A lot of things are going on.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발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김 위원장을 좋아하고 김 위원장도 자신을 좋아한다며 우리는 잘 지내고 있고 나는 그를 존중하며 그도 나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in the meantime, North Korea is, I like him, he likes me. We get along, I respect him, he respects me. You could end up in a war.
특히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북한과 전쟁을 할 수도 있었다며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But I'll tell you what. If somebody else became president with that same mindset that they had, you'd right now be in a big war with North Korea.
과거와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진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다면 현재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북한이 가장 큰 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Obama told me that. He said the biggest problem, I don't know how to solve it. Tell me, he doesn't know how to solve it. I said, did you ever call him? No. Actually, he tried 11 times.
그러면서 자신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봤느냐고 물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로는 11차례 김 위원장과의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다른 쪽에 있는 사람, 즉 김 위원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존경심이 부족했던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은 자신의 전화는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과거 전화 통화를 했거나 현재도 하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강요회의에서 북한과 관련해 언급하는 가운데 어쩌면 언젠가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직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한 발언에 앞서 자신이 시리아와 터키 문제를 포함한 여러 사안들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미북 비핵화 협상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전반에 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행정부의 대북 외교에 일부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천일간의 경질 사임 그리고 철회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혼돈 정국이 미국인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행정부 고위 관리와 참모들이 잇따라 교체되고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행정부 기능이 손상됐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행정부 내 스캔들과 내분이 경질과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며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댄 코츠 전 국가정보국장이 교체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북한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견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등의 사안과 관련해 밤같지 않은 정보 당국의 평가를 제공해 트럼프 대통령을 언짢게 했던 코츠 전 국장의 사임에 이어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 이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근본적인 이견을 보여 경질됐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의 80% 이상이 이후 지명 철회됐고 지명자의 과거 발언과 견해가 주요 원인이었다며 주한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교수와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의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은 자신이 신뢰하는 참모를 선택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볼튼 전 보좌관 경질 당시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자신이 확신하는 국가안보 보좌관을 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의 경우 정책적 측면에서 행정부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손튼 전 대행은 부분적 비핵화 해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인준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공석인 주요직만 현재 100개 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석인 주요직에는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과 군축검증 준수 담당 차관보도 포함됩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방해로 상원의 인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반박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은 지난 17일 본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붕괴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머피 의원은 특히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중국에 이어 북한 문제를 거론하며 약 3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는 자아를 내세우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비밀리에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미사일 발사를 잇따라 감행하고 있으며 연말 장거리 미사일 시험 재개까지 경고했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취소하고 주한미군도 거의 철수할 뻔하는 등 김정은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핵개발 무임승차권을 받는 동안 미국은 영내 동맹을 약화시키고 세계는 덜 안전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북핵 실험 중단과 억류 미국인 석방, 일부 미군 유해 송환을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미북 양측이 한때 위기로 치닫던 상황보단 나아졌다는 겁니다. 탐틀리스 상원 의원은 최근 VOA에 지금 미국은 과거엔 이뤄지지 않았던 것들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것과 같은 대화가 몇 년 전에 이뤄졌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철군 결정을 계기로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민주공화 양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은 18일 시사 잡지인 더 애틀랜틱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을 비판하며 김정은과의 핵 합의를 위한 주한미군 철수 등 이런 끔찍한 생각들은 미군 철수 계획을 설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독재자들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조종하도록 방치하는 것을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루비오 의원도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반대를 위한 본회의 연설에서 전 세계 미국의 동맹은 안보 공약이 근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시리아 철군 이후 미국의 안보 공약에 의존하고 있는 동맹국이 우리의 공약을 얼마나 더 신뢰할 수 있을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 미국에 대한 비난을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말까지 경제 제재를 완화하라고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지난주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을 공개한 후 미국에 대해 계속 명확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시한으로 정한 12월 말까지 미국이 협상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미 북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이라는 걸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여러 차례 위협한 새로운 길이 뭘 의미하는지 현재로선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really anybody knows 100% what that new way is. I mean, there's a couple things it could be. It could be the North Koreans doing some very aggressive sanctions busting.
새로운 길은 제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회피하겠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강화하거나 2017년 때처럼 각종 무기 실험에 나선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다시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을 높여 미국의 양보를 얻어낸
in accordance with its playbook that is really 70 years old.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해온 방식대로 긴장을 높이거나 도발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를 얻어내는 데 능숙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다시 압박으로 돌아선 건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Pressure or provocative actions with seemingly good behavior, you know, sort of a, you know, carrot and a stick.
북한은 협상에 임하면서 늘 제재 완화만을 우선시해왔다는 설명입니다.
What we saw after the Hanoi summit was kind of a narrative that North Korea was now shifting away from sanctions.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제재 완화 대신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결국 실무 협상에서도 계속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제재 완화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건 경제 제재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sanctions are having an effect. Even though North Korea is evading sanctions and getting much help from China and Russia, they are still causing the regime.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활동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제재가 정권에 많은 어려움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요구사항에 대한 시한을 둔 것처럼 미국도 북한의 행동에 대한 시한을 똑같이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reciprocate and say, well, if nothing else, by the end of the year, we may resume, you know, enforcing our laws and.
연말까지 북한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제재 관련법을 더 엄격히 적용하고 미한 연합훈련도 예전 수준에서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지난주 관영매체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사실을 보도한 이후 대미 비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영노동신문은 19일 국제사회의 제재가 유례없는 시련이지만 자력갱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21일엔 미국 등 서방 세력이 고분고분하지 않은 나라들의 제재를 들이대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중국을 방문한 김영룡 인민무력성 부상은 미국의 적대정책 탓에 두 나라 관계 개선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갖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북한이 최대 30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노르웨이 비정부 기구가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는 핵 보유로 안전보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본부를 둔 반핵단체인 노르웨이 피플세이드는 최근 발표한 핵무기 금지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이 약 20개에서 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해상기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등 9개 핵보유국이 2018년과 2019년 사이에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기간 중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했지만 탄도미사일 시험을 지속해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북한 모두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양국 간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억지력은 북한 정권 혹은 국제 안보의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핵 보유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또는 전쟁 위협이 핵 보유로 인한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소한 핵무기를 포기할 위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TPNW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회원국들과 군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핵무기 보유를 늘려가고 있는 나라로 북한 외에 중국, 인도, 파키스탄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장소가 늘어나 핵 관련 사고나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르웨이 피플세이드는 국제 비정부기구인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의 운영단체 중 하나로 2017년 유엔에서 체결된 핵무기 금지조약의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 세계 197개 나라 중 3분의 2 이상이 핵무기 금지조약을 지지하고 있으며 70여 개 나라가 서명하고 20여 개 나라는 비준을 마쳤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국제사회가 핵 자유권 문제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체제 보장용인지 국민 생존권인지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1일 지난 2017년 발족일에 지금까지 5번에 걸친 회의 내용을 정리한 핵 군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현인회 의장 보고서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인회는 일본 외무성 자문기구로 일본인 전문가 7명과 타릭 라우프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검증안보정책국장 등 미국, 러시아, 중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이집트 국적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 안전보장의 역학관계가 핵군축 전망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등 한반도 긴장은 이듬해부터 관련국들의 정상회담을 거쳐 완화됐지만 북한의 핵무기 계획의 완전한 폐기로 이어지는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한 나라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해 최후수단으로 핵무기 사용을 결정할 경우 국제법상 합법 여부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은 무력 분쟁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규칙, 특히 인도법 원칙에 일반적으로는 위반되지만 국가가 존망 위기에 처할 경우 최종 결론은 내릴 수 없다는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권고문을 인용하며 핵 자위권의 모호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통치기구로서의 국가 생존과 국민의 생존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유사시 군사적 패배 또는 지도자가 처형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본, 한국 또는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합법성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만약 불법으로 간주될 경우 다른 핵 보유국에도 동일 원칙이 적용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국제적 감시와 검증 아래 핵무기 재건 가능성을 가상 억지력의 한 형태로 규정하면서 단기간 복원 가능한 가상 억지력 보유를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재무장 가능성은 국제안전보장의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검증하는 건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핵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사찰과 강제 행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특별 조직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해당국의 주권을 부당하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검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검증 수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의 파멸적 결말을 피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의 완전성을 유지하려면 관련국들이 평화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완전히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을 지원 금지 대상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인도적 지원과 교육, 문화,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금지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대상 국가에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메모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13개 나라를 2020 회계연도 특정 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나라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상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거나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무역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국 정부 당국자들에 대해 미국 정부 차원의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자금 지원도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자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의 미국 대표들에게 해당 국가에 대한 자금 대출과 기금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한 결정사항을 미 의회에 전달하고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 대상국을 지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메모는 이와 관련한 후속 행정 절차입니다.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지난 2000년 제정됐고 북한은 2003년 이후 17년째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돼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돼 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말 발표한 2019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의 어린이 노동, 강제 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를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인신매매를 장려하고 있고 이들에 의해 체계화된 강제 노역은 정치적 압력 수단의 일부이자 경제체제의 기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 자산 이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이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몰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21일 검찰이 제출한 판결문 초안에 최종 서명한 뒤 이를 법원 기록 시스템에 게시, 즉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원고인 미국 정부에 몰수된다는 내용과 미 재무부 혹은 피지명인이 법률에 따라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처리하고 판결문 사본을 검찰 측에 전달하라는 토의 소유권을 주장한 오토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 부부와 북한에 납북됐다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이 모든 권리를 미국 정부에 이양한다는 합의에 대해서도 미 재판부가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민사 몰수 소기한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17일 법원에 제출한 서한과 판결문 초안을 통해 소송의 배경과 이후 절차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 9일 와이즈 어네스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뒤 정식 절차를 거쳐 소유권 청구 공고를 냈고 와이즈 어네스트의 소유자로 알려진 북한의 송이 운송회사와 송이 무역회사에도 이를 알리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어 원벼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 외에 어떤 누구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제한된 판결문 초안대로 몰수 소송의 최종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카스텔 판사는 검찰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을 수정하지 않아 검찰의 요구대로 최종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지난해 3월 북한 석탄을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됐던 선박으로 이후 미국 검찰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과 선박 수리에 미국 달러를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선박을 압류한 뒤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어 와이즈 어네스트의 관리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하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이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매각된 와이즈 어네스트는 현재 싱가포르 선적의 예인선에 이끌려 싱가포르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매각 금액은 미 연방 마셜국이 보관 중이지만 조만간 원벼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에게 분배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로 와이즈 어네스트는 미국 정부가 북한 자산을 정식으로 몰수해 매각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배상 판결을 받은 유족들이 매각된 북한 자산으로 배상금을 일부 충당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번 소송은 북한 측이나 송이 무역회사 등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의견만을 토대로 한 궐석 판결 형식으로 내려지게 됐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자신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궐석 판결을 통한 수억 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아왔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국제 적십자사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국제 적십자사는 북한 내 수질과 위생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 내년 4월까지 면제 품목을 북한에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국제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목적의 대북 물품 반입 요청을 승인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승인 서한과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국제 적십자사는 북한의 수질과 위생 개선 긴급 프로젝트를 위해 11개 품목에 대한 면제를 신청해 승인받았습니다. 국제 적십자사가 제출한 세부 물품 목록은 PVC 수도관과 렌치, 절단기 등 모두 4,880유로, 미화 5,440달러 가량이며 배송비용 4,460달러가 별도로 수요됩니다. 이들 물품은 모두 중국산으로 중국 단둥에서 출발해 북한 신의주를 통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보리는 서한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재를 2020년 4월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며 이 기간 북한으로의 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적십자사는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직전인 지난달 6일 긴급 행동계획 명목으로 5만 7천 달러의 긴급 예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승인으로 현재 안보리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아 진행 중인 북한 인도주의 지원 건수는 총 20건이 됐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이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은 황해남북도와 함경남도 수재민들을 위해 600만 달러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이 시급한 나라에 제공되는 유엔 자체 자금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북한 수재민에 대한 긴급 구호기금으로 60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중앙긴급구호기금 긴급대응자금에서 할당된 600만 달러로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은 황해 남북도와 함경남도 취약계층에 긴급 식량과 영양지원, 식수와 위생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긴급대응자금은 인도주의 구호가 시급한 나라에 제공되는 자금으로 유엔은 중앙긴급구호기금을 통해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나라들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크 로우콕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사무차장은 중앙긴급구호기금 자금은 유엔과 구호단체들이 지원 규모를 신속히 확대해 태풍 피해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많은 이들에게 생명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링링이 9월 7일 북한의 곡창지대를 강타해 작물에 피해를 입혔다며 현장 조사단은 옥수수, 쌀, 밤, 채소가 손상됐으며 특히 재배된 콩의 60%가 훼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가뭄에 더해 태풍 피해가 일어나 심각하고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 주민 40%가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며 5살 이하 어린이 5명 중 1명이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북한 내 인도주의 단체들과 함께 북한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콕 사무차장은 중앙긴급구호기금 자금에 더해서 더 많은 원조국들이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2006년부터 중앙긴급구호기금을 통해 북한에 1억 4,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중 1억 100만 달러는 자금 부족 긴급 지원 명목으로, 4천만 달러는 긴급 대응 명목으로 전달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내년 봄 미군 유해 공동 발굴을 위해 회담을 제의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유해 발굴 협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내년 봄으로 기대했던 북한 내 미군 유해 공동 발굴 작업을 위한 실무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케네스 오프만 대변인은 21일 VOA에 2005년 이후 중단된 북한 내 미군 유해 공동 발굴을 위한 북한과의 합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측의 2020 회계연도에 공동 현장 조사 활동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해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DPAA는 북한 내 미군 유해 공동 발굴 작업 재개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내년 봄에 관련 팀이 방북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회담에 계속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프만 대변인은 DPAA는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미국의 제안에 북한 인민군 측이 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최근 미국의 계속된 실무 협상 제안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 측에 2005년 이후 중단된 미군 유해 공동 발굴 작업의 재개를 수차례 제안해왔습니다. 앞서 켈리 맥기그 DPAA 국장은 지난 9월 한국전 참전 미군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DPAA는 내년 봄 미군 유해 발굴을 위한 조사팀을 북한에 파견하는 논의에 열려 있으며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egrettably, we were not able to make an arrangement with the North Korean Army to conduct field operations this year. But we're optimistic and remain open.
지난 8월에는 랜달 슈라이버 국방차관보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강연에서 날씨와 활동 지역을 고려할 때 내년 봄이 최적기라며 북한의 공동 발굴 작업을 제안했으며 빨리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북 간 유해 발굴 작업 논의가 양국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던 전례에 비춰볼 때 당분간 유해 관련 실무회담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양국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9년간 총 33차례에 걸쳐 함경남도 장진호와 평안북도 운산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벌였지만 2005년 북한이 육자회담 참가를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서 중단됐었습니다. 이후 2011년 다시 재개에 합의했지만 이듬해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하면서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북한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난해 7월에는 미군 유해 55상자를 송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미군 유해 관련 논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DPAA는 지난 5월 관련 실무 협상을 진행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고 북한의 대화 중단으로 유해 발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해 송환은 인도주의적 문제라며 정치 상황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9월 워싱턴 주한미군 전우회 행사에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은 유족과 후손들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It is a humanitarian issue, and we have been able to get some of the remains back. There's many, many more in North Korea.
샤프 전 사령관은 북한 전역에 아직 남겨진 미군 유해가 많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유해 송환을 위한 작업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자국에 강제로 구금된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북한 내 석감자 대부분이 강제 구금의 피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 사건의 피해자 황원 씨가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원 씨 아들인 황인철 씨가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황원 씨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서한에 대한 답변에서 북한에는 자유의지에 반해 강제 구금된 사람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무그룹 서한에서 언급된 내용은 적대 세력들이 추구하는 판에 박힌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음모라며 따라서 북한은 황원 씨 사례를 인권을 가장해 북한을 공격하는 정치적 책략의 하나로 간주해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황인철 씨는 지난 5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버지의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 사리원 씨, 그러니까 평양에 들어가는 그 길목 근처에 저희 아버지 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자의적 구금을 통해가지고 그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황 씨는 북한에 있는 아버지와 한국에 있는 가족 간의 자유로운 연락을 허용하도록 북한에 촉구하고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 아버지의 자유의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칼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10여 분 만에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듬해인 1970년 2월 14일 승객과 승무원 50명 가운데 39명을 송환했지만 황원 씨를 포함한 11명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황인철 씨는 칼기 납북 사건은 명백한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의적 구금이란 법률에 반하는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 없이 체포 구금되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구금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피해 당사자와 가족, 인권단체들의 청원을 받아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 같은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해당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북한 반인도범죄철폐 국제연대 권은경 사무국장은 21일 BOA에 다수의 북한 자의적 구금 피해자들의 진정서가 실무그룹에 제출된 상태라며 하지만 북한은 항상 틀에 박힌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항상 같아요. 자의적 구금에 돼 있는 사실이 없다. 그리고 북한에는 뭐 그런 그 인권 유린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공화국 모략이다라는 답변을 항상 공의하는데 그 모든 답변이 다 똑같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실무그룹이 지난 8월 열린 회의에서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한 북한 주민 강은실 씨 사례와 관련해서도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국장은 북한의 그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구금되어 있는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알던 사람들이 남한에 살고 있고 그리고 구금되어 있던 사실의 정황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는 것이죠.
권 국장은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사실에 기반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수감자 대다수가 재판 없이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국제법에 명시된 공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받은 채 자의적으로 구금된 피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 실태를 공식 보고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내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공조가 시급하다며 북한이 준수해야 할 지침도 제시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OIE는 한반도에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병 사례 확산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감염 실태와 관련한 북한의 투명성을 촉구했습니다. OIE 대변인실은 21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OIE는 역내 ASF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 당국으로부터 관련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5월 30일 ASF 첫 발생 통보 이후 추가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동물 감염 사례를 보고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1일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 출입통제선 내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또다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수는 모두 11마리로 늘었습니다. 발견 지점별로는 8구가 발견된 민통선 안쪽이 가장 많았고 북한과의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OIE 대변인실은 한반도에서 ASF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방역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SF 바이러스가 한 건 이상 탐지된 나라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국가 및 접경국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OIE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북한이 준수해야 할 지침도 제시했습니다. ASF는 국경을 넘어 확산하는 전염병인 만큼 북한은 정보 공유 등 해당국과의 협력을 약속해야 하며 공공 캠페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강력한 법체계와 인적, 재정적 자산을 포함한 충분한 축산 유생 서비스를 구축하고 위험 관리자들에게 ASF에 대한 정보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OIE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캠페인을 통해 여행자와 농민들에게 생물 안전수칙들을 알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안전수칙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 사료로 사용하지 말 것과 여행 시 수화물에 돼지고기 제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살고 있는 40대 남성 제임스 송 씨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제조업은 자동차업은 추운 지대에서 세우니까 다 아래를 내려오지 않아요. 겨울 같은 거는 탱크가 많이 얼지 않아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물, 에어, 가스, 전기 이게 4대 요소예요. 그런데 겨울 같은데 추운 지대는 이제 왜냐하면 자체 공장이나 이제 사출 공장들은 물을 기계를 돌리면 열 전환 장치를 해가지고 순환을 시켜요, 물을. 차체는 특히 로봇 같은 거는 용접을 하는데 수압이에요, 다 안에서. 그럼 안에 물을 들어가 순환을 시켜요. 시키면서 하는 거라. 근데 그게 이제 플러밍을 물 드라이 시키는 것이 밖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추운 지대다 해봐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 가동 되겠어요?
조지아주처럼 더운 남부 지역에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몰려있는 이유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송 씨는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미시간에다가 세웠다가 다 철수된 이유가 거기서 보도는 지금도 있지만 미시간 쪽엔 또 탱크가 다 지하에 돼 있어요.
미국에서만도 올해로 8년째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 씨는 이제 조지아주 자동차 제조업 관련 공장지대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과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8년 기간 동안 꼼꼼하게 채운 경험이 그대로 나오는 건데요.
처음 온 데가 오토리카라고 있어요.
오토리카.
그다음에 대신.
대신.
올해는 뭐 있었지? 제일 오래 쓴 게 대신이라고 그러셨고.
두 번째 직장에서 6년 동안 일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으로 옮긴 지 2년.
옮기는 것도 귀찮고요, 이제. 저희 지사장님이 같이 해보자고. 우리가 진짜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자. 꿈이다. 엔지니어 쪽으로 가는 게 꿈이다, 회사. 그래서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40년 가까이 청소업체로 규모를 늘려온 회사가 조지아주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고 경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던 차에 때마침 송 씨가 합류한 겁니다.
지난주 같은 건 또 도면 다른데 도면하고 견적서 때문에 금요일부터 집에 못 들고 사무실에서 날밤새며 토요일까지 했잖아요. 저 같은 건 딱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못 놀아본 지가 언제는 뭐 두 달도 넘었어요. 뭐 원래 들어올 때도 물론 그 총괄로 들어왔지만 뭐 보니까 뭐 가고는 하고 있었지만 제작에 대한 기계 핵심적인 이런 기술적인 일을 시작한 지 이 회사가 얼마 안 됐어요. 내가 들어오고 나서 시작한 거니까 다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죠.
자동차 협력업체로서는 말하자면 신생 기업인 이 회사가 한 해 두 해 성장하면서 송 씨의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주위 밴 로봇을 가지다가 설치를 해주고 라인이 돌아갈 수 있게끔 설치를 해주고 또는 필요 없는 라인을 철거도 떼내야 되는 것도 떼내야 되는 일도 있고 차체 납품용 팔렛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주입하는 프로그램 로봇들은 제가 직접 했고요. 그리고 생산에 대한 프로그램은 저하고는 또 틀려요.
프로그램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로봇가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꺼내고 네. 담고 이거 하는 거. 네. 그걸 프로그램이래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주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A, B, C, D 나눠가지고 로봇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시스템. 그걸 주입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
그런 제작?
예.
직원 관리?
예.
그리고
설계, 도면, 구매, 영역 다 전반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설계도 하신다고요?
예, 설계를 제가 직접 합니다.
송 씨가 관여하는 회사의 업무를 단번에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전기 공사도 하시나요?
네, 전기 공사도 합니다.
전기랑 에어 배관.
예, 예. 예.
하세요?
예.
전기 기사.
저희가 직원들 다 데리고 있습니다. 예.
월요일 아침에 예. 바로 저희한테 좀 오셔야 돼서 저희가 급하게 하루에서 하루.
그러다 보니 회사의 경영진과 크고 작은 사업 논의 상황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네. 예, 사장님. 다른 일이 아니고 좀 전에 월요일에 9시까지 좀 방문했었으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기공사가 하루 반 정도의 량이 있는데 긴급하게 해야 될 전기일이 있는데 와서 견적을 보시고 하실 수 있는가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취재진과 동행하는 내내 송 씨의 업무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지난 2017년 미주 인구 조사에 따르면 조지아주 한인 인구는 9만여 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급격하게 는 수치인데요. 조지아주 전체 인구 급증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가 첫 번째 정착지가 아니었던 탈북민들의 유입도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송 씨가 직접 접촉한 탈북민의 수만 이 지역에서 20여 명에 이릅니다.
물가 사지, 기름값 사지, 집값 사지, 수입이 되지. 그러니까 지출이 수입 대 지출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밸런스가 맞으니까. 둘 다 부부간에서 일했을 때 5만 불 상태면 한 3년? 3년이면 집값에도 기초로 마련해요. 먹고 쓰고 다 하니까.
그렇다고 누구나 잘 정착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개발에 힘을 쏟고 힘들어도 꾹 참고 일하면 시간이 자신의 경력이 되는 겁니다.
이 한국 기사들이란 거 알잖아. 딱 그 기간 되면 책정받기 힘들어요. 어지간한 인정 능력이 안 되면 한계예요. 뭐 담당 대신 로봇에 있을 때야 뭐 일반 그냥 과장급이나 다름없이 오래 있었어요. 저도 근데 딱 정리 그만두고 나와서 여기 지금 회사 스카프 받아가지고
인력 시장은 넓지만 누구나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닌 것이 현실. 열심히 실력을 키우며 일하되 기회가 오면 잡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셨어요?
힘들었을 때가요? 글쎄, 그거는 좀 제일 힘들었다기보다는 뭐 항상 힘들죠, 일이야.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으로 볼 때는 뭐 정신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게 항상 힘들고요. 정신적으로는 그게 어차피 여기서 미국에서 살면 혼자 사는데 정신적으로 뭐 괜히 일부러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힘들다고 자꾸 생각하면 더 힘들어져요, 육체적으로.
밤낮 주말 가리지 않고 일하는 제임스 송 씨. 다른 선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미국에 들어올 때도 사업이라는 걸 잊고서 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회사 생활만 하는 조건이 참 그게 그렇게 하고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개인 사업을 안 하고 싶고 그냥 회사에서 소속해서 그게 어찌 보면 좀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욕심 못 떠나서 가끔씩 돌아보면서 그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래요. 만약 그때 내가 이런 정도로 판단했으면 사람이란 게 이런 데서 배워가며 그 경험 축적 쌓은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돌아보면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나요.
좌충우돌했던 30대를 돌이키는 송 씨. 만약 10년 전 지금처럼 욕심 없이 실력을 쌓고 시간이 주는 정직한 힘을 믿었다면 하며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아쉬움이 큰 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실력만큼 인정받고 사라지는 지금의 삶도 괜찮습니다. 일요일 아침, 송 씨는 아침부터 또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11년도에 다 여기 들어왔어요. 그분들 만나기로 해가지고 일단 그분들 만나러 갔다가 올라오면서 이제
엘라베마주 자동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탈북 난민들과 오랜만에 약속을 잡았다는 송 씨. 3시간 장거리 운전이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만나러 간다는데요.
사는 분들인데
제임스 송 씨 85번 국도를 따라 또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왔을까요? 그때부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다음 주부터는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앤드류 리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남북전쟁 중의 반전운동에 대해 알아봅니다.
역사 속 오늘. 1962년 10월 22일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 사실을 공개하면서 쿠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포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이 같은 명령은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공격 기지를 건설 중인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 소련이 미국과 서반구에 대한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를 쿠바에 건설하고 있다고 밝히고 쿠바에서 핵무기가 발사될 경우 이를 소련의 소행으로 간주하고 미국도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합니다. 이른바 쿠바 미사일 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순간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발표 뒤 소련과 미국 사이에 쿠바의 미사일 기지 철수와 관련한 조건을 놓고 급박한 교섭이 전개됩니다. 소련의 후르쇼프 공산당 서기장은 미국이 터키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철수시키면 소련도 쿠바에서 미사일을 빼겠다고 제안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후르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도 쿠바에 배치된 미사일의 철거를 명령하면서 핵전쟁과 함께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이 우려됐던 쿠바 미사일 위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38년 10월 22일 세계 최초의 건조식 복사기가 탄생합니다. 초기의 복사기는 습식 복사기로 원본을 필기한 얇은 종이를 물에 적시고 그 밑에 복사지를 놓은 뒤 압착 롤러로 누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38년 10월 22일 체스터 칼슨이 세계 최초로 전기를 이용한 건조식 복사기 실험에 성공한 것입니다. 칼슨은 1930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전기 부품 제조업체에서 특허 분석 업무를 맡았습니다. 당시 각종 문건이나 도안을 빈번히 복사해야 했는데 이때 많은 불편을 느껴 복사기 개발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사기의 원리인 제로그라피를 발명하는 데 성공합니다. 칼슨의 제로그라피 기술을 바탕으로 건식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제로스와 그림을 그린다는 뜻의 그라피아라는 단어가 합성돼 제로그라피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건식 복사기의 명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복사기 기술이 상업화에 성공해 출시된 첫 번째 복사기의 이름이 제록스입니다. 그리고 제록스를 출시한 이 회사는 이 제록스라는 복사기 이름을 아예 회사 브랜드 이름으로 바꾸고 지금도 복사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오이 방송의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비오이 방송은 오는 10월 27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각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